누가복음을 읽게 되시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저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의 직업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사였습니다. 또한 가지 알아둘 것은 그는 신약성경 저자가 27권의 책을 9명의 저자 같습니다. 3분의 1로 줄이시면 돼요. 9명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구약의 전통이 쭉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누가만은 신약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을 한번 9명을 펼쳐보면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란 저자들이 있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 마태 이렇게 해당하고요. 또 일부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예루살렘 유대 밖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나중에 이렇게 유대인에 합류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저자 중에서도 바울 정도의 교육 수준이 있는 저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이방인도 있습니다. 누가죠? 교육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의사죠. 누가복음 자체에는 누가가 의사였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옥중에서 쓴 편지로 분류되고요.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 누가와 같이 있었습니다. 든든했을 것 같아요. 옆에 의사가 있으니까 옥살이 하는 중에도 마음에 의지가 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는데 특별히 헬라인,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이 좀더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을 공부한 누가는 다른 누구보다도 모든 생각과 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쓸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이제 읽으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읽으실 때 여기다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생애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공생애 이 부분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초점 맞추실 때에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걸한 덩어리로 쭉그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또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줘서 이게 이제 지리적 흐름에 따라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이동,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틀을 살피시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요약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인 정리이죠. 그런데 요 시각을 좀 넓혀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훌륭한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또 다른 입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 정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자칫 내가 받은 구원을 나만을 위한 것,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 혹시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는 다소 좁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성경이 이 요약을 아주 잘 뒷받침해 주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하는 것이었다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남으셔서 이 땅에서 후속 사역을 펼치셨는데, 후속 사역을 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 기적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악귀들을 축출해내는 것, 이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사역을 요약할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보면요, 성도가 할 일이 딱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은 나로서 할 일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소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요. 내가 받은 구원 잘 간직했다가 내가 죽었을 때 사용하는 것, 이렇게 신앙을 적게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의 일에 나를 참여시킨다. 이런 넓은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이 이 큰 그림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데 수많은 관심을 그의 제자들에게 두셨습니다. 그가 가진 명예에 두지 않았죠. 인기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권력에 관심이 없으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이 기간, 3년이라는 기간을 좀 더 펼쳐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대중들 누구에게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악귀도 추출합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제자들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세울까,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의 모습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이 시청각 교육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계획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참여한 자를 제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일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와 참여하는 성도,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복음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지명이 나오죠. 갈릴리 호수의 일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셨더니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이제 그 배 두 척이 있었는데 뭐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배 주인 두 척 중에 한 척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시몬. 시몬은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 주인들은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다가 허탕 쳤죠.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 끝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빈 배를 조금 이저 호수 쪽으로 띄우셨어요. 왜 띄우셨는지 감은 잡히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선포를 위한 각도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각도를 만든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돼 있고요.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고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뭐 고기잡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태반일 테인데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전날 밤에 실컷 한 다음이었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자, 베드로의 대답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기억해 두시고요.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제일 큰 충격은 고기가 많이 잡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반응일까요? 다소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죠. 계속 예수님 붙들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해야 될 테인데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베드로가 쏙 이해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난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때 했던 반응, 이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랐던 열두 제자 중에 리더가 되었죠.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육신에 머물러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비록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훈련되어질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있든 없든 결론은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씀과 부딪혔어요. 아까 좀 전에 같이 4절을 보셨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다른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번 로고스라는 용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말씀,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격 그리고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다소 지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로고스 말고 레마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레마라는 헬라어는 이 내 안에 있던 깨달았던 말씀 아니면 듣는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막 작동하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많은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한 번도 안 경험해 보신 것 같은 정말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할 때 그래요. 글자가 조그마한 글자가 왕방울 만큼 커져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막 이 말씀이 감격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포되어는 말씀이라는 케리구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 했을 때 이 말씀은 두 번째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냥 보통 말씀이었으면 베드로가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아, 좀 지난 밤이 어제 이맘때쯤 얘기하시지. 이제 다 고기 잡이 끝나고 그물 정리했을 때 이제 또 그물을 던지라고요? 거기 깊은데 그물도 없는데 저는 꼭 한마디 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베드로도 그럴 분인 것 같아. 근데 이 시간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를 움직인 말씀이었습니다. 따라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를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은 말씀이에요.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모하시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주일 준비하는 얘기 잠깐 말씀드렸죠. 예, 뭐 교회 15분 전 아침 토요일 저녁 하루 종일 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모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드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헬라어 표현이지만 한 단어로 바꾸면 케리그마예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기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를 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축적돼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전혀 그 안에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흔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다가옵니까? 내가 말씀을 잘 평소에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담아둘 때 그 담겨진 말씀들이 나를 흔드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일이었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안 잡히던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어떤 변화일까요? 저는 이 변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부라는 사실은 안 변했어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보다 근본적인 일,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영원한 일에 대한 눈을 뜬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는 노래 잘하는 찬양대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찬양대원으로 바뀌는 것, 이게 소명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전에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그 직장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어떻게든지 조금 조금 승진하는 게 목표인 직장인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확 바꿔놓으셔요. 베드로 확 바뀌어진 것처럼 바뀌어놓으셔요. 그런데 소명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셨던 것들을 소명받은 후에도 다 사용하십니다. 빡빡 긁어 사용하셔요. 가끔 쓰는 말이죠, 제가 쓰는 말. 죄는 탈탈 털어버리고 은혜와 은사는 빡빡 긁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를 낭비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다음에도 이전에 있었던 고기 잡는 시절의 어떤 기능들이 사람 낚는 일에도 사용되어졌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축복된 자리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셨냐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스승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손주가 계시다면 그 손주가 학교에 가서 인생에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스승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 스승 되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5절 시몬이 대답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스승님, 우리가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잘 여러분 들으시면요 이해가 될 겁니다. 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걸 경험하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다락방 기억나시죠? 이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설교라고 믿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설교의 핵심으로 잡았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앞에 내리는 이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모습으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다.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성령의 강림을 예수님 부활, 하늘 보좌의 통치의 확실성으로 선포한 겁니다. 놀라운 설교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부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높이셨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으니 예수님이 높아지심에 성령이 부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록 하여.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시편 기자 다윗이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범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선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십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단지 나의 스승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로마서를 다루면서 나눈 말씀 중에 한 포인트만 같이 나누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결국 이유는 소망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소망으로 채워지면 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핍절하고 내가 자꾸 작아지니까 나만 기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는 주인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인을 높이는 자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보니까요, 전문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어떤 일을 복잡하게 안 하더라고요. 뭘 복잡하게 하는 사람은 아직 전문가에 못 도달한 사람이야. 전문가는 설명을 해도요, 탄순명확하게 설명할 줄 알더라고요. 이게 행동으로 자기 몸에 익힌 전문 기술직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행동하는 게 단순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준 있는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을 막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단순하게 익히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인을 잘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요, 신앙을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그냥 눈 한번 껍벅뜨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신앙,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필요로 하십니다.